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은 11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그 이제 편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서 2016년 매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선정합니다. 근데 2016년도 이제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는 포스트 트루스다 이런 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또는 뭐뭐를 넘어서는 이런 말도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루스라는 말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진리라고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사실,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실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이, 진실이 있으면 우리 대부분의 그 의견과 여론은 그 진실 위에 이렇게 같이 함께 나아가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고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중의 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이 끼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호소, 또 개인적인 좀 설득력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었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조금 좀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서 올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죠. 누구나 다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도덕적으로 분명히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사실이 엄청나게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투표에서 우리 영국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브리튼 엑싯, 이래서 브렉시트라는 말이 새로 나왔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로 그것을 기정화하고 그러고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언가 사람들이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더 끌리고 거기에다가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오늘로서 이제 10차 촛불대회를 했는데요. 뭐 천만 명이 넘게 10차를 통해서 이제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단한 숫자죠. 근데 이 10차 촛불 집회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으로까지 밀려가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은 지금 무언가 기저에 어떤 사실만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실로만 그것이 밀어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이니까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 가지고 지금 따라오게 지는 게 아니고 다 마음속 깊이 무언가 깊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안전하게 그 말하자면 진실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진실 안전주의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모험도 감수하는 그런 그 대세의 분위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러신 것 같나요? 네. 저는 사람에게는 원래 어떤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인데 왜 못 믿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택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것이 대세로 밀려오면서 여론 형성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도 정당화되고 그리고 별 하자 없이 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진실이다, 사실이다.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이거는 따라와야 될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죠? 어떤 논리나 어떤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목자님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는 없죠. 목사는 더군다나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집사님들이 결정하시고 성도님들이 결정하셔서 일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생각하게 되고, 또 더 나은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더 넘어서는 그런 어떤 교회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냥 그것을 따라서 가고 싶다라는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어떤 친밀성이 있고 공감과 배려가 가득 찬 그런 관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정서적인 부유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결정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모임과 또는 어떤 회의라든지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 자신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시도해보고 싶다, 이거는 모험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보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 참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보게 되면 결코 한두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 교회가 될 그런 성격의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서서히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용감하게라든지 이렇게 좀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범을 해봤더니 훨씬 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았고,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2016년도를 살면서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분명히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분명히 읽었는데,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인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또한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위험성은 상당히 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권위, 권세, 뭐 힘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권위 그러면은 완전히 나는 알레르기가 나요.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굉장히 잘 신실했고 그리고 또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권위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난다는 겁니다. 뭐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큰 마음으로 같이 품고 우리가 권위, 진정한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진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정말 중요한 교회에 대한 천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이 21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말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바로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할 때 그의 몸이라는 건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의미와 가치와 조화와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과 역사들을 가지고 이게 어우러지는 것이 그것이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충만함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채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안에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 좋은 것들로 채워진 그 충만이 바로 채워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 이 깊고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풍성하게 받고 누린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어렵죠.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어있으면 몸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난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채우고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말하면 흡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채워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셔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정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재현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바로 이 말씀과 아주 상통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드러나셨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것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며 어떤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세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죠.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잘 드러나는, 그죠?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참 인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이 관계의 아름다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인가,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드러낼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이 모델이 되어서 성도가 그것을 따라 살 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이것이죠. 이런 모습이 열매로서 많이 이제 풍성하게 맺히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충만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자신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은 정직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아직도 저희들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겸손하다는 것이 우리는 뭐 아직도 부족하죠, 우리는 아직도 뭐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실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충만해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예수께 나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 이 중에 우리 의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 장차 맺힐 그 열매의 씨앗들을 우리가 다 지금 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이 씨앗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깊이 발견하실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한 영적인 방향을 붙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씨앗의 상태에 있고 아직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충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가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즉각적으로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너무나도 이미 크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경히 여기니까, 그리고 이 권세라는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으로서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쓰고 있는 권세와 권위와 권력과 힘과 이런 단어를 온통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마치 그런 뜻이 권세라는 말을 쓸 때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럼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권세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지금 무지하게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권세, 권위, 권력 이런 말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어가 지금 너무나도 망가진 권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사용하기를 거북해하는 거죠. 마치 동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좋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공산당 북한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을 쓰니까 그 좋은 말을 일부러 안 쓰는 것처럼, 그죠? 그 불순한 사람들이나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라는 의미를 지난 크리스마스 메시지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엑수시아라는 말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본질로부터, out of essence, out of truth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때로는 명령처럼 사용하시고 때로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았지만 심판하시는 권세로서 사용하시고 또는 사랑의 통치로, 사랑의 다스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쓰시고자 하는 이 권세의 목적은 뭐냐면 참 생명으로 세워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잘 길러가고 잘 그것으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세워져가는 그런 힘을, 예수님이 그 힘을 발휘하실 때 그거를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와 통해요. 상통합니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떻게 사용할 때 그 권세의 진가가 가장 잘 드러나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수준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때 교회의 권세가 가장 극명하고 가장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권세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제 아실랑말랑 하신가요? 네. 나 그리고 우리라는 이 존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존재할 때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목적 의식이 없으면 교회의 권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세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항상 왜곡된 차원에서의 교회의 권세의 차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는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또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이미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다 부어 놓으셨습니다. 권세를 다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권세가 바르게 생명 세우기의 목적으로 활용되지가 않으면 금방 왜곡되고 뒤틀리고 상한 권세가 되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권위가 더 크다라는 의식이에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자님들, 뭐 목동님들, 부서장님들 그러면 권위가 더 큰 줄 알아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생명 세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역에 충실할 때, 그때 권세는 커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나 나이가 어린 성도보다 권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그런 생각 혹시 있으셨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으로부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막 질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교회에서 권위라는 것은 직분이나 나이나 신앙 횟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부으신 권세는 각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권세는 참 사랑을 많이 베풀고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서 그 권세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생명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라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언제나 그 대상에 대해서 충실하고 충성하죠. 그리고 뭔가 좀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인내하죠.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면 권세는 교회 안에 이미 부어졌는데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다 압니다. 충성하고 인내하고 하는 사람은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보면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런 분이 있어서 정말 자랑이야. 저런 분이 있어서 정말 우린 기뻐. 이렇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 부어진 권세를 잘 활용하고 있고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드러낸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는 개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드러낸 권세는, 교회의 권세는 모든 교우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축복의 선물들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리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뭐 사역자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뛰어난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아주 많은 그런 사역자라고 할 때, 또는 직분자라고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은 뭐 하지만 충성하지 않고 사랑의 일에 충성하지 않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역자나 직분자를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진정한 권위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설득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목회자가 만약에 나는 교회 법에 의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사실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끌어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밀어붙인다고 할 때 거기에 요새 밀릴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생명 세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은 진정한 권세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모두에게 선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 권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는 미약해 보이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소명의 길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권세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교회 주신 이 권세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정말 충성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나 목동님들이나 또 부서장 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성격상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섬기죠. 뭐 예를 들면은 재정부장님이 섬기는 일과 음악부장님이 섬기는 일과 다르죠. 시간 할당도 다르고 또 방식도 다르고 그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르다 할지라도 충성과 인내로 참 생명 세우는 사역에 꽃 피우는 그런 목적을 갖는다면 그럼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 권세를 힘입고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제 뭐 봉사하시거나 목장 안에서 교회의 권세를 잘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식구에게 다가설까를 기도해 보면서 사랑의 몸짓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그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선을 긋는 것이 익숙하고 할 때는 우리 그런 거 다 허물어 버리고 뭐 여태까지는 뭐 난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당신 뭐 이렇게 나한테 올려면 오고 뭐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람에 대한 충성과 인내를 담은 사랑의 삶이 구체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라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할 때 교회에는 힘이 붙는 것입니다. 또 지난 사무처리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두가 이제 한 몸으로서 또 그것도 작은 교회니까요. 한 몸으로서 주변에 있는 미전도 우리 가정 한 가정씩 한번 전도하는 데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모이시면은 목동님이 좀 주관을 해주셔서 한 가정을 물색하고 정하고 그리고 뭐 바베큐 파티하거나 뭐 MT 가거나 누구 생일 파티 있거나 할 때 부르셔서 이렇게 많이 또 섬겨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목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예수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다 우리에게서 먼저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일을 나누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는 그 목장 교회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이거를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로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그리고 세워주는 살리고 세워주는 땀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노고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전체의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에 정말 지극히 끝까지 가버린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드리는 사랑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시는 일은 오히려 권세를 드러내는 길이지 그것이 권세의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셨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비록 뭐 많이 힘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년 전이나 예수님 당대 그때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바르게 소중하게 발견하고 누리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제 나눌 텐데요. 아, 예수님에 대한 그 죽으심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길이구나 하는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좀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